최근에 어떤 글을 봤는데요.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사설이었습니다. 앞부분만 잠깐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수 있을까? 한숨이 깊어진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도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참 이분을 보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마음에 울림이 왔던 것은 그저 그냥 뭐 힘든 시기, 뭐 어려운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배워가는 그 모습들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든지 뭐 막막해 보이는 현실이든지 해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라 해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지금 이제 어린 세대,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 아이들에게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어린 세대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마치 우리 세대의 IMF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뭐그 당시에 사업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당시에 여전히 학생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IMF가 닥쳐왔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IMF 그러면은 그냥 다 압니다. 그게 국제통화기금의 영어 약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큰 고통과 또 변화를 가져다 준큰 사건 혹은 때가 있었다. 정확하게는 1997년도였는데 그게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는 IMF 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졌다.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IMF 사태가 끝나고 다시 뭔가 일상을 찾아가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알던 그런 일상의 모습은 이미 바뀌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도 2008년도에 있었던 그 금융위기 때 처음 이렇게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상으로 혹은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알던 일상, 우리가 알던 이전의 그 상황과는 또 다르게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끝나고 보니까 우리 이제 오레곤도 5월 중에 이제 리오픈이 될것 같은데 이게 끝나고 다시금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머지않아서 아마 올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돌아간 우리의 일상, 뭐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또 우리의 뭐 동네와 또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깨닫고 고민하고 고찰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소위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무엇인가 새로운 기회를 잡고 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야, 드디어 일상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일상처럼 살아가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알던 일상이 점점점 더 급하게 변해가는 것들을 뒤늦게 체감하면서 더 큰 혼란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이게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또 교회대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두려움도 있고 조바심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어떤 한 자매가 이제 아내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바쁘고 하다 보면은 주일날 예배도 어쩌다가 이렇게 빠지고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오히려 매주마다 착실하게 예배를 또 잘 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게 지난 몇 주 동안 담임 목사님 메시지에서 뭔가 약간 조바심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문을 다시 열 때가 이제 다가오면서 가까워지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좀 다시금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다시금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때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생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계속 강조를 이제 다시금 하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처음에 이제 교회 문을 닫게 됐을 때,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은 건물이 교회는 아니다. 우리가 교회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가지고 이 뭐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예배다. 이런 메시지를 처음에 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 건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어디서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였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는 때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제 메시지가 조금 바뀌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신앙생활 다시금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조바심일 수도 있고 노파심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이게 혹시라도 교회 나오지 않고 편하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교회 출석하는 것을 소홀하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제 염려가 목사님이니까 이제 목자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뭐 또 심지어는 이제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죠. 어차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기왕이면은 다른 유명하고 설교 잘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뭐 교회 예배 보는 게 낫지 하고 이제 그거 보다가 이 교회가 훨씬 낫네 하고 교회를 옮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좀 걱정도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던져야 되는 질문들이 있고 답해야 되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마다 답이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중심을 분명하게 하고 방향을 올바르게 하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답이 아니라 무엇인가 묵직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큰 변화와 혼돈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훨씬 더 빨리 짓고 겉보기도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더 특이할 수도 있어요. 위치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상시 좋을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흔들릴 때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단지 뭐 발빠른 처세술이나 틈새를 노리는 통찰력이나 혹은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는 순발력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과 해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것들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그대로 잘 되어졌기 때문에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을 때, 그때 왔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거든요. 근데 예정론은 운명론과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 예정되어져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온전하고 충분히 작동되지만 하나님의 섭리,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그 큰 그림 안에서 퍼즐처럼 맞추어져 나가는 그런 신비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예정론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정론은 미래적인 관점이 아니라 과거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보다 과거를 되돌아봤더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선하신 개입하심과 일하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게 하는, 아, 돌아보니까 그때 나는 몰랐지만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다 알지 못하고 가고 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예정론의 큰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좋아해서 종종 인용하는 빌리 그람 목사님의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I don't know what the future holds, but I know who holds the future.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그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신지는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는 리허설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성경이 사실이라면요, 앞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컨트롤 밖의 일들이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나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It is through many tribulations that we must enter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치 산모가 진통을 통하여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 진통을 통하여, 이 세대의 진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귀한 일들이죠. 마치 출애굽할 때 열 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그 열 가지 재앙은 이집트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던 동시에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또한 계기가 되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관점을 가지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도 이 출애굽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뭐 한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좀 좁게 본다면 이 일의 시작은 80세의 한 노인이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얘기처럼 모세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때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그 엄마가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띄워보냈더니 그것이 이제 그 바로의 공주의 눈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궁중에서 자랐지만 나중에 자기의 그 민족성을 알고 자기의 동족이 노예로서 고난받는 것을 보고는 그걸 참을 수 없는 분노에 그 이집트 사람을 손으로 쳐서 죽이죠. 그리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 거룩한 분노 가운데 사람을 쳤지만 오히려 자기 동족이 자기를 배신해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중에 살다가 이제는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봐주는 이 없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나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정착은 하게 됐지만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그냥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늘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양대 몰고 가서 양치고 그냥 매일매일 눈 떠지니까 살아가는 거죠. 마지못해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뭐 특별한 소망 이런 건 없습니다. 뭔가 소망이 있었다면 과거에 있었는데 그 기회는 이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러니까 모세가 매일마다 먹이고 돌보던 양떼도 누구의 양떼라고요? 자기 양떼가 아니라 자기 장인 어른의 양떼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없습니다. 나의 소유도 없습니다. 나의 소망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저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냥 이렇게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더 그냥 감사하고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미래와 소망은 없는 거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모세는 양떼를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그곳입니다. 나의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내 삶의 더 깊은 밑바닥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갑작스럽게 임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닥뜨리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주하게 된 것이 불붙은 떨기나무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붙은 떨기나무는 저의 상징입니다. 제 이름은 영훈 아니겠습니까? 한자로 길령자의 불길 훈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everlasting fire.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 그게 제 이제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의 상징은 제 스스로 불붙은 떨기나무예요.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계속 붙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떨기나무는 뭐 큰 몇백 년 된 그런 아름드리 나무도 아닙니다.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광야에서는 뭐 종종 있는 일입니다. 번개가 치든지 해가지고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확 타고 재가 돼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요, 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원형은 보존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떨기나무로부터 모세에게 그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뒤에 모든 것을 가능케 했고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불이 점점 번져가는 것.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전까지는 아무 특별할 것이 없었던 땅이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노예의 표시이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노예는 신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력서라고 할 때, 레주메라고 할 때 이력이라고 하는 말은 한글로 보면은 밟을 이자에 지나다닐 역입니다. 그러니까 밟고 지나다닌 것. 그러니까 이력서에는 뭐를 쓰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발로 밟고 지나다녔던 것들을 쓰는 겁니다. 어떤 초등학교를 몇 년 동안 밟고 지나다녔고 어떤 대학교를 몇 년 동안 밟고 지나다녔고 이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내시는 곳을 밟고 다니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불에 붙어서 함께 다니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갑니다.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함락을 앞두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의 적들 편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수아 5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혹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 편이 되어주실 거다 혹은 되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항상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계속해서 품을 수 있고 또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다시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15절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막 공성전을 통해가지고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돌 때 하나님의 법궤, 주님의 임재와 그 불길, 그 비전을 모시고 함께 간 겁니다. 여리고성은요 그냥 돌멩이 던진다고 아니면 망치질한다고 무너지는 성이 아닙니다. 큰 흔들림, 하나님의 흔들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쌓아가는 그 성벽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쌓아가는 성벽도 여리고성처럼 두 겹의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깥의 첫 번째 벽은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나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일 수 있죠.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두 번째 그 안에 있는 벽은 내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완고한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견고한 성읍도 무너뜨리십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흔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견고한 성읍도 흔들어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누어진 거죠. 하나님의 불길이 옮겨 붙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붙이기를 원하셨던 불, 간절히 원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그 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옮겨부터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그 위대한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불에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것이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로부터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의 조건은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는 80년 삶을 준비했지만 그 삶을 준비해서 나머지 40년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무후무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나갑니다. 예수님은 더 하셨죠. 30년을 준비해서 3년을 사역하셨습니다. 1년당 몇 년을 준비하신 꼴이라고요? 1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조급함을 던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붙어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 자신을 던지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에 내가 감싸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당부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말씀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의 불이 오순절날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불에 우리가 휩싸여야 합니다. 5월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날을 위해서 우리 5월 한 달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주의 불에 감싸여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불에 휩싸여 있을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